하박국 3장 3절에서 7절인데, 그러나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손에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리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의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심판과 또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의 현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또 감사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말씀 읽는 것, 공부하는 것, 묵상하는 것, 듣는 것, 열심을 내어서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그 현실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시면 무슨 불평, 무슨 불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유일한 반응은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기도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3장에서 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3장의 하박국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이 새롭게 되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한테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현실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이루신 일에 속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제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 3장에서 보여지는 이 하박국의 현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자. 뭐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다. 하박국도 여기 좋은 이그잼플을 주었으니 여러분도 보고 그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더 나은 사람이 되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초점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로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루심에 속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떻게 사는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 다 미리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속하지 않았어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뭐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척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현실대로 그 구원에 속한 자는 구원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면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해도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 수준이 그 현실이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여러분한테 증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변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이것이 바로 자기의 현실이 됐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참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1장에서 보면 자기를 다른 자들과 비교하며 자기가 더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꼭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도 세상 것으로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게 1장에서 보여진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고난이 오고 더 큰 멸망 앞에서 하박국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진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자꾸 인간의 노력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하느니 어쩌느니 해가며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끔 이렇게 속여가는데 결국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저희 소망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밖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화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문제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잠을 못 자야 되는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박국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버리는 하박국입니다. 이게 뭐 하박국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죠. 아주 간단한데. 근데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하여 더 큰 고난, 더 큰 멸망 앞에서도 이제 하박국은 불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마지막을 본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닐 것 같고 내일은 아닐 것 같고 아니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하는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닐 겁니까? 그리고 이제 다 망하는데 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는데 기뻐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어도 합니다. 다 망하는데 기뻐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나온다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왜 다 망하는데도 찬양할 수 있느냐? 이제 하박국한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세상 것을 얻는 것 때문에 감사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이런 세상 것들과 연관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무 세상식으로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뭐 교회가 더 커지길 바라겠습니까? 뭐 여러분은 뭘 바라고 계십니까? 이제 하박국은 3장 2절에서 간구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2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리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도 궁휼을 잊지 마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3절서부터 하박국은 이제 그 미래를 봅니다. 근데 미래를 보는데 이 성경이 미래를 보게 해주는데 구약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여, 즉 구원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구약적인 용어로 그 미래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적으로 가지고 미래를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과거, 미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7절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그 미래를 보며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3장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3절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오심을 구약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만,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33장 2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오실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시내에서 오시는데 또 바란산에서도 오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란산은 시내산이 있던, 즉 이스라엘 남쪽 광야 생활을 하던 그곳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의하면 시내산에 오는 걸 바란산에 오는 것으로 똑같은 일로 얘기를 합니다. 대만도 에돔 지역, 즉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곳입니다.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렇게 하여 출애굽 때 그 광야 생활하던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일, 그걸 가지고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시는데 율법을 주시러 오셨던,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곳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함으로써 지금 뭡니까? 심판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이제 신약에 가서도 보여지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지만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신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으시기는 합니까? 오시는 겁니까? 오시지 않는 것 같이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오실 것 같이 살아버린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나님 오심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2장에서 읽었는데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오심을 다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예, 미워하는 그런 말만 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읽는 구절의 4절과 5절을 보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광명, 그분의 빛남이 햇빛 같다. 근데 햇빛이라 번역된 이 단어가 번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즉, 아까 같이 또 신의 산의 그 체험과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18절에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무시무시한 모습이어서 그 백성들은 떨고 떨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제발 좀 말씀하지 마시라고. 왜?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모세보고 대신 말씀하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벌벌벌 떨던 그때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 오시고 말씀하심이 감당이 안 되면 그들의 그 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보고 대신 말해달라. 광선도 번개와 연관이 되었죠. 여호와의 손에. 즉 여호와의 손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하나님의 그 권력을 뜻합니다. 그 권능이 그 손에 그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힘이 끝이 없이 큽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26장 14절 하반부에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온역이라 페스틸런스 악역 고약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표현이 지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오시는데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한다. 즉 이 온역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죠.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 온역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주어졌던 그 재앙들 중에도 이런 고약한 질병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런 온역이 있다. 그러면 구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아, 온역, 고약한 질병, 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그 애굽 나라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 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오심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모습인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불덩이라고 했는데 그 발 밑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시면 플래그, 전염병, 재앙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근데 우리 한국어는 불덩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다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엄청난 심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즉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여 그가 보신즉 열국이 진동하여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다 망하고 없어집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학계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많아로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시내산 때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말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6절서부터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며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모든 걸 진동시킨다. 근데 그렇게 진동하는 거는 영원히 진동치 않는 것이 드러나게 하려고 진동하여 만들어진 것들, 이 세상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다 흔들어서 보이는 거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진동치 않을 것만 이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즉 천국만 이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직 영원히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 즉 천국만 남습니다. 그가 보신 즉 열국이 전율하며 보시기만 하여도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열방이 듣고 떨며 브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인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의 오시는 소문을 듣고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영원한 것이 남고 영원치 못한 것, 즉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아까 하박국 3장을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풀면 이제 좀 더 정확한 모습이 들어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까? 아니죠. 근데 자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이해하니 이게 하나님 오심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안 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중대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엄청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깔보스밖에 없는 수준에서 써내려 가십니다. 참 미안합니다. 들어도 모르고 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까불죠. 그렇게 까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아주 우습게 짓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 그죠? 죄라는 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오심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것도 믿음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 재밌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오심도 그 엄청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깨달질 못합니다. 아주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읽으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라면 그럼 다 믿는 사람이 돼야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시면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7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기도 오십니다. 그 하나님 오시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임하니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시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구약 용어입니다. 뭐 빽빽한 구름이다 이러니 뭐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뭐 구름이 많이 꼈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을 둘러싸고 지금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걸 믿음으로 보시면,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구절을 읽고 시시하게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어느 산에 구름이 꽉 껴서 번개 좀 치고 그겁니까? 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시도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오시는 그 현실을 표현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끝내는 믿음이 없이는 이 엄청난 현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즘 말하는 그 세상에서 뭐 영어 PhD 받은 사람들, 뭐 영어가 아니었겠죠, 그 당시. 어쨌든 요즘으로 한다면 학문에 가서 그 저희 문과에 가갖고 PhD를 받고 그 PhD를 수도 없이 받은 그런 사람이 그 엄청난 실력으로 그 하나님의 오심을 좀 더 웅장하게, 더 엄청나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아니, 이것밖에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보다 더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영화를 봐도 똑같은 영화를 둘이 만들려고 해도 한 영화는 더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을 이렇게 둘러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을 확 둘렀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표현이 될까요? 지금 말로. 그래서 조금 더 잘 표현했으면 그러면 더 잘 이해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은 보통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그때 마구간에서 그 짐승들이 지내는 그곳에 말구유에 눕혀 이 세상에 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신 건데 영광이 보이십니까? 두 번째 오심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심은 하나님이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몇 명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대통령이 미국에만 와도 아이 수도 없이 많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몇 명 알지도 기껏해야 목자 몇 명들 알았어요. 목자 몇 명들이 야, 예수님 왔다. 목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도 어느 정도로 엄청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구위에 눕혀갖고 마구간에서 산다고 해서 깔보겠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삶이 마구간 삶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영광은 없는 겁니까? 아니,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같은 교인끼리 앉아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박국 마지막 절 7절을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리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더라. 구산, 미리안 다 떨고 떨고 떤다. 즉 이 온 세상이 떨고 있는 모습인데 구약적인 표현이죠.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더니 그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떨어지는 그 바위로 하여금 바위여 나를 쳐라 나를 가려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눈에서 내가 안 보이도록 나를 덮어라 이렇게 그 쳐들어왔던 자들, 그들도 떨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하박국의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이 오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게 겁나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것, 이게 겁나는 거냐? 겁나죠. 그러나 하나님 오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겁납니까? 그 겁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오시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2장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박국이라면, 여러분이 하박국의 입장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2장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와서 다 멸망을 시킨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그 일로 자기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나에게 소중하던 것, 이것들이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보다 바벨론보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눈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reputation이 어쩌고 저쩌고 그 세상 눈이 무서워갖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세상 눈은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우시냐 이 말입니다. 바벨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심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엄청난 심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저희가 이제 스가랴를 우리 수요일마다 공부 좀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오심은 두 가지. 심판, 그러나 구원.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이 다 망하는 심판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무서워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오심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하는 거지만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두 번 오심으로 두 단계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영적으로 이루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날 눈에 보이게 성취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성취 안 하셨다고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이 벌써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망하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세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시작입니다. 이제 안 믿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심판으로 그 심판이 끝날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즉 마지막이 시작됐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강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말라기 3장 2절에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나훌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오심을 인내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냐? 우리 하박국식으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요즘은 하도 뭐 죽는 일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뭐 죽는, 누가 죽었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이들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옛날부터 별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뭐 나를 갖다가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인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오심이 저희는 섞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오심을 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참 무서운데 그런데도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환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100%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을 믿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심이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오심이 무시무시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살기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라 임 하옵시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러 오시기 전 하박국에게 긍휼로서 오셨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그 하박국에게 2장 처음 부분에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박국에게 그때는 3장에서 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긍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2장에서 오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긍휼로 오셨습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3장에서 오시는 하나님은 이제 긍휼이 없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로 오셔서 긍휼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데 끝이 완전히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서 긍휼을 주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단 한 번에 모든 걸 심판하러 오셨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좋게 얘기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게 얘기할 때 들으시란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그 복음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그 두려움을 없앤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오직 감사, 찬양, 기도. 하박국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긍휼을 가지시고 저희를 찾아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를 퍼붓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안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사지 마세요. 항상 오늘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정말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는 기쁨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통 큰 은혜가 아니요,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앞에 두고 기쁘게 하나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망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없어져도 저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